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구성요소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그 요소들이 필요하지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몸이 필요하겠죠. 몸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육체를 이루는 것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살이 있을 수 있고요. 뼈가 있을 수 있고요. 오장육부가 있을 수 있고요. 오장육부 중에 어떤 사람은 조금 하나가 돼서 오장칠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술부가 있어서 심술이 좀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사람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육신이 필요하죠.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죠. 육신을 만드셨죠. 그 안에는 다시 말해서 살과 뼈와 오장육부 또 그것을 이루는 여러 가지 세포들, 혈관들, 신경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인간의 육신을 만들고 인간의 모습을 만듭니다. 다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나 예쁜, 너무나 잘생긴 그런 육신을 참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육신 가운데에 이 육체가 너무나 아름답게 튼튼하게 정말 잘 조직이 되고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을까요? 그 육신 안에 뭐가 없으면요? 그러니까 그 사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뭐가 없으면 정신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만 있고 생각이 없으면 그건 이미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크레오파트라 역을 하고 했던 그 아주 유명한 여자 영화배우 있어요. 돌아가신 분. 누구죠? 리즈 테일러 혹은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돼 있어요. 미국 분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1m 60이 안 됩니다. 1m 58? 뭐 이 정도 돼요. 아담한 그런 키를 가지시고도 아주 세계를 풍미하는 그런 아주 영화배우가 됐어요. 연세가 드셔서도 굉장히 그 아름다움이 대단하셔서 어린 남성들하고 주로 결혼하고 살았습니다. 나이를 초월하는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수십 년을 살았어도 돌아가시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분의 존재가 점점점 잊혀져 가더라고요. 그렇죠? 남자 배우들 중에서 그 뭐 유명하신 분들도 뭐 여러분들 있겠습니다. 가신 분들 많아요. 저는 그 요즘 남자 배우들도 굉장히 미국 영화 배우들도 좀 잘생기고 그렇지만은 옛날에 그 50년대 요때 활동했던 배우들이 참 잘생긴 배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50년대, 60년대. 기억나는 배우들 있으세요, 혹시? 예, 우리 사모가 크라크 케이블이에요. 예. 괜히 질투나요? 예. 조금 지나면 그 존 웨인 같은 사람들. 아, 제가 젊었을 때 살이 좀 빠졌을 때는 그게 비슷하게 생겼었는데, 지금은 그 자취를, 남 목사님 비웃으시네. 예, 뭐 착각은 자유니까. 예, 그 사람이 즐겨 입던 청바지를 제가 좀 입기는 입었어요. 그게 맞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육신이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망가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숨을 거두고 곧 그 마음이 빠져나가고 영이 빠져나가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자꾸 이러냐면요. 아무리 잘생기고 튼튼한 육체라도요, 그 속에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려, 영혼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육신이 이렇게 걸어서 차를 타고 교회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작용을 하여 우리 육신을 옮겨서 이렇게 오게 한 것이죠.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육신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육신 속에 영혼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단계를 사람들이 놓치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육신에서 그 영혼이 떠나버려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의미한 인생들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육신이 아주 좋은 육신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영혼이 깃들어서 정말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세상에 정말 한 사람이 100년, 1000년이 걸려서 이룰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그렇게 업적을 남기고 하는 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또 한 가지 중요한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중요한 단계를 밟지 못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 가운데 그 위에 또 무엇을 받아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신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새 우리나라 번역은 만민에라고 되어 있지만 바울이 그것을 제대로 말했어요. 자, 사도행전에서 보면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만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도 여기는 만민이 아니라 원래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육체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나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육체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것도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죽은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로 넘어가면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신을 받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골짜기에 썩어가는 시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똑똑한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말이요, 그 바리새파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 율법과 절기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똑똑하고 바라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뭐라고 말했냐면 휘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휘칠한 무덤. 유대의 무덤은 평토장을 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불룩하게 무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국에 가서 이게 무덤에 가서 보면은 판판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래서 회칠을 해놓지 않으면 그곳이 무덤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회칠을 해놨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땅처럼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고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 밑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겉은 멀쩡한 땅인데 속은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그 육신 가운데 무엇이 없기 때문에,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신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은 멀쩡해도 속은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chosen people이라고 일컬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썩어가는 시체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니 육신이 있고 사람의 영혼이 있어도,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많은 일을 했어도 그 육신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 충만히 만다는 얘기는 늘 성령님에 의해서 그 생각이 딸려가는,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본능과 욕심을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성령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있을 때 인간이 참다운 인간이 된다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입니까? 육신입니까? 아니면 성령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육신입니까? 성령입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합니까? 때로는 육신이 원해도 성령님이 그것을 절제시키고 때로는 육신이 하지 않으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하라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뭔가 청소기에 확 하고 빨려 들어가듯이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우 하면서 그냥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성령님의 지배하에 놓여진 그런 모습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몸 아픈 줄도 모르고 괴로운 줄도 무엇 어떠한 어떤 육신의 그런 것들이 상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면서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일이요 그것이 인간 존재의 온전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상처와 분노와 뭐 이런 것들 등등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룩지는 것은 그건 육시요 육체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육체요. 그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그리고 그 성령님이 거주하시며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인간은 인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오신 거 성령님이 인도하셨기에 여러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그 충만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예배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와 틀리셔서 그 성령의 주심을 정말 우리와는 다르게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28절 다시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뭐 조건에 따라서 조금 줬다 많이 줬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서에 보면은 막 떠내려갈 정도의 그런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불같이 임해요. 불은요 웬만하면 다 태우려고 대듭니다. 그죠?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요엘 2장 18절에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며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지 못해서 더 주지 못해서 이 마음이 뜨거우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밥 줄 때 어머니들 아시죠? 응? 아이들한테 젖을 먹일 때 저도 한번 먹여보고 싶은데 안 나와. 못 먹여요. 근데 참 그 부럽더라고. 충만한 마음으로 그냥 넘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젖을 줄 때 그냥 으쌰으쌰하면서 그냥 열심히 주더라고. 저도 우리 아이들 분유를 먹여봤어요. 정말 맨 처음에 낳았을 때는 정말 요만큼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안고서 먹이는데 뭐 안을 줄 모르니까 손목이 꺾어지고 몸이 꺾어져서 한번 먹이고 나면요 팔목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온몸이 그냥 아팠어요. 그래도 좋아서 먹였어요. 하나님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뜻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어미새가 그 알을 품는다 하는 품는다의 원어와 파생이 같아요. 어미새가 알을 품을 때 얼마나 정성껏 품겠어요.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고통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알만 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잘 품어서 나오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공허한 세상에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여 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저 이렇게 대충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바라고 원하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남녀노소에게 가림이 없이 차별이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유럽이나 이 미국에는 흑인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정말 심하게 부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교회 갈 때 그들을 데리고는 갔습니다만 너희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과 같기 때문에 예배 드릴 필요 없어 해서 바깥에서 말하고 같이 있게 했어요. 너는 말과 매한가지다 이랬어요. 그게 본격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 아주사 운동이에요. LA에서 일어난 아주사 운동. 얼마 안 돼요. 미국이 제대로 깨달은 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2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뭐냐? 32절 하반에 보면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종이어도 주님은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종이어도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남종도 아니고 여종까지도. 근데 우리 침례교회가 여기서는 조금 반성 좀 해야 돼요. 여자 목사는 물론이고 여자 집사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미국의 침례교 중에 남침례교 중에 한 250개가 뚝 떨어져서 나갔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너무 말씀 위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빗나간 것이 없지 않나. 조심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예배 시간에 대패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여자가 어떡해요. 그럼 밖에 나서 돈도 벌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잔데. 기왕에 나온 말이니까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도 하지 마시고 부장도 하지 마세요. 문화와 예배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문화는 틀린 겁니다. 겸손과 하나님의 뜻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에스더를 쓰신 것도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한나를 쓰신 것도 그러면 틀린 거예요. 베베 가정을 쓰신 것도 그러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여종도 쓰시길 원해요. 부를 자가 있을 것이래요. 여종 중에서도 부를 자가 있을 것이래요. 오늘 그것만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적 사명을 교회 안에서 정확하게 깨닫고 남녀노소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오랄로버트 유니버스티를 다녔어요. 거기에 보면 각국에서 유학원 분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러한 선교 불모지, 복음 불모지에서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온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 중에 보면 중국 학생들과 대만 학생들이 있고요. 그 중에 보면은 인도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중국 학생들과 대만 학생들이 그때만 해도 별로 안 친해가지고요. 서로 뭐가 뭐 보듯해? 소가? 닭 보듯해? 그것도 괜찮아. 인도는요, 지금까지도 뭐가 있죠? 계급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귀족 측에서 예수님을 믿고 유학 온 친구가 있어요. 수염, 카이젤 수염 싹 길러가지고 머리 뽀마도 발라서 쫙 빗어 넘겨서 훤칠하게 잘생겨가지고 잘 먹고 잘 커가지고 말이죠. 인도 부자 중에는 너무나 잘 살아서 60층짜리 빌딩을 지은 부자도 있다잖아요. 인도 부자들 잘 삽니다. 잘 사는 사람은. 그리고는 007 가방 딱 메고 성적은 별로 잘 안 나오는데 가방은 007 가방 메고 다녀요. 영어도 그 브리티시 잉글리시 아주 잘 씁니다. 그런데 인도 남부에 이 천민 계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이 뜨거워서 정말 어떻게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유학으로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학교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거든. 그런 분들은 또. 야, 그런데 이 귀족층에 있는 이분이 하고 그 천민층에서 온 이분하고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서로 보더니 얼굴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얼굴이 빨개져갖고 서로 못 본 척하고 돌아서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계급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귀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저하고 알고 지내는 친구는 그 귀족 출신이었는데 자기 귀족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하면 안 된대.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해라. 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자꾸만 벽을 세웁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이래저래 해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게 쉬우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뭐 들어보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만 누구 한 분의 뭐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 아닐까. 우리는 자꾸만 벽을 세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벽을 세우고 저런 이유 때문에 벽을 세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나누고 저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자꾸만 나누고 그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애라도 괜찮다? 젊은이라도 괜찮다? 늙은이라도 괜찮다? 남정도 괜찮다? 심지어 여정도 괜찮다? 다 너희는 똑같다? 성령을 부어 내가 쓰리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벽을 허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막힌 담을 걸었다고요. 성전에는 여러 가지 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나누고 여자들을 나누고 제사장들을 나누고 하는 그 성전에는 뜰이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막힌 담을 허물러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왜 자꾸 담을 세웁니까? 교회 간에 담을 세우고 혹시 구역 간에 담을 세우고 부서별로 또 남녀별로 연령별로 취미별로 여론별로 벽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일에 바쁘고 그 일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자꾸만 육신에 관하여 어떤 이성에 관하여 문화에 관하여 이렇게 자꾸만 엉뚱한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흘러가면 우리가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한참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싶으십니까? 받아야만 합니다. 이 시대는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몇 사람 택해서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 쓰시겠다고 했어요.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왜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왜 주시고 여러분의 직업을 왜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왜 주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뜻을 곳곳에서 이루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잃고 성령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에 교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그 사랑의 의미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사 위에 다른 은사를 더하는 걸로 돼 있어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덕을, 사랑의 믿음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 은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십자가를 은사로 지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아닙니다. 마른 자리, 쥔 자리, 가라앉으시는 어머니, 그 큰 사랑 크시지만 그 정도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용할 수 없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그러나 또 모르겠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주의 성령 안에서 자꾸만 깨달아가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사랑의 은사여 우리가 행해야 할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은사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성령이 오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충만하여 은사로 우리 가운데 오지 아니하시면 그 사랑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얼마 가서는 벽을 세우고, 얼마 가서는 조건을 세우고, 얼마 가서는 쓰러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주어집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회복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면 더 힘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타고 다니던 차를 엔진 오일을 좀 갈고 이게 튠업을 좀 했어요. 차가 잘 나가더라고요. 같은 차인데도. 그런데 하나님에 속해 있는 이 영에 속해 있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영적인 튠업을 조금만 하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게 나야? 이게 내가 맞아? 이게 나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 대해서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르시기를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성전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작고 초라하지만 수룹밥의 성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더 뜨겁게 나타나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늙은이에게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오히려 이것이 더 은혜롭습니다. 늙은이 하면 좀 듣기에 어떻습니까? 노인, 어르신 이래도 되는데 늙은이라고 육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성경 이것을 조금 부드럽게 바꿨습니다만 오히려 리얼한 것이 더 은혜롭습니다. 힘이 없는 육신, 후패하는 육신, 소망이 끊어진 육신, 눈이 흐려진 육신. 그러나 거기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꿉니다. 비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아멘. 아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에이지의 단계에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있어요. 뉴욕에 있는 어느 한 침례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현재 연세가 70이세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80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집사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나중에 뜨겁게 부름을 받고 40이 넘어 목사가 되셔서 그 뉴욕에 있는 교회로 가실 때가 60쯤 되셔서 가셨대요. 그런데 자신은 65세가 되어서 정년퇴임하겠다고 공근하게 선포를 했는데 65세가 돼도 자기가 전혀 늙지를 않더래요. 힘이 넘치더래요, 오히려. 정말 저는 그분이 60이 넘은 줄 몰랐어요. 머리가 저보다 더 까마세요. 지금도 교단에서 임원으로 활동하십니다. 감사로. 그런데 더 걸작인 말씀은 그 80대신 목사님이 자기 후임 목사 손을 붙잡고 어느 날 박 목사 나 목회하고 싶어 그러시더래요. 너무 건강하신 거야. 성령님은 충만히 임하고 어제 남 목사님 말씀하셨나요? 방지일 105세? 101세? 101세? 101세에 수행하는 목사님이 70인데 무슨 목사님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우리 젊은 목사. 101세 목사님부터 70은 뭐예요? 이건 갓난쟁이야. 그리고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60이신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어린 목사. 난 애기야. 여러분,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에 매이지 마시고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여론에 매이지 마시고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하시길 원하는지를 알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나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정적인 면, 여러분의 관계적인 면,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정말 늙은 이와 같고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부어지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 행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해 3장 1절에 보면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장에 이어서 3장, 2장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장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히스토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지시고 그 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그 여정을 예표하는 사건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님을 충만히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떠나간 것들이, 막혔던 것들이 열리며, 떠나갔던 것들이 떠나오며 하는 회복의 역사가 성령 충만 이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을 위하여 우리가 동분서주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잘 쉬기 위하여 가끔은 주일도 빼먹고 싶습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가끔은 주일도 빼먹고 싶습니다. 기도도 빼먹고 싶고 여러 가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저들이 너무 피곤한 거로 졉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렇게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졉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고 피곤하구나, 안 됐구나, 자거라.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뭐함으로? 연약함으로, 곧 지쳤으므로 너희들이 이러는구나. 그래 자라 했습니까? 그래도 흔들어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기도의 동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는 자라고 데려갔을까요? 기도하라고 데려갔을까요? 지금 조는 분들 깨세요, 빨리. 우리들이 이러한 형편과 저런 형편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가둡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인간의 조건에 우리를 너무나 자꾸 가두는데 유능해져 있습니다. 아주 똑똑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단순할 때 신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유엘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러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본다면 이제라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는 역사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됩니다. 이래서 안됩니다. 이래서 안됩니다. 이래서 나중에요. 이런 저런 것으로 우리를 가두고 또 가두고 멀리하고 회피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그제라도 그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본문 32절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앞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조건이 앞서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들, 내가 만든 조건들, 남이 만드는 조건이 먼저가 아닙니다. 만 가지의 근심, 걱정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뭐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에, 곧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셔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밀어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엘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는 곧 성령을 받고 새로 회복이 된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뭐하다? 강하다 할지어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능력과 은혜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고 그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채찍으로 수백 대의 살점이 떨어가도록 맞고 머리에 뼈가 뚫릴 정도로 가시관에 찔리고 뭉치로 맞고 침뱉침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리고도 모자라 큰 십자가를 지고 어깨뼈가 부러져 가고 그리고 거기에 못이 박히고 죄진 것 없는데 가장 광포한 죄인으로 몰려서 죽으면서도 욕 한마디 안 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은사, 곧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어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죽을 수 있었던 것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사라져갈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입술로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한탄만 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동계산을 것 많고 세금 거둘 것 많지만은 예수님 음성이 자꾸만 들려옵니다. 그 마음이 자꾸만 변화받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내려놓고 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누굴 진정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타던 고깃배를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을 때 베드로는 큰 사도가 되었습니다. 12그리나 되는 소를 몰고 가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곧 쫓아갔을 때에 영감을 갑절로나 더 얻는 그런 유능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용사로 나가 낫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약한 자가 아니라 나는 강하다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라 놀림을 받았어요. 야, 저 강 건너온 오랑캐들, 우리로 말하면 그거예요.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얘기는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아주 무식한 오랑캐들, 뭐 이런 뜻이에요. 한국으로 말하면 저쪽에 옛날에 만주에 살고 있는 그런 여진족, 고란족들을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오랑캐. 저 몹쓸 사람들. 유목민으로서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를 통하여 성령님이 그 나라를 완전히 접수를 하시는데 완전 무시당했어요. 심지어 자기들이 차고 있던 금가락지, 뭐 은팔찌 뭐 다 내놔야 됐어요. 꼼짝 못했어요. 누가 와서 그 나라를 접수하시니까? 애굽이란 나라를 접수하고 나시니까
억소리도 못 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셔야 되겠어요?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회복과 능력이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슬픈 자가 기쁜 자로 옮겨지는 이 역사, 늙은이가 청년처럼 되는 그런 역사, 아이가 어른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역사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출발이 되어지느냐?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유엘 2장 12절 1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당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역사가, 슬픈 자가 기쁨의 삶을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아주 끈질기게 여러분에게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놓지 않고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모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땅에 절퍼덩이 다리를 그냥 쫙 벌리고 앉으시고 땅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눈물 범벅이 되어 고성을 질러가며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시온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이 거룩한 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성이 되지 못하고 우상이 들끓고 죄악이 들끓고 교만이 들끓고 망가지고 엎어러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예루살렘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회개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인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치 않은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간을 바라보며 다리를 쫙 벌리고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며 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죄인을 보고 주님이 슬퍼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예표가 되시고 모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의 깊은 회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그런 작업들, 영적인 작업들이 있은 이후에 깨끗해지고 도말해진 이후에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너뛰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없어야 될 것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라면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서, 각자 기도해서 누가 기도하길 바라고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에 교회 위에 떠나갈 것은 떠나가고 충만히 채워질 것은 채워져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서재에 돌아와 보세요. 교회 서재에. 3분의 1이 부흥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부흥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결과 거룩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역사하리라. 임재하여 역사하리라. 이적과 역사를 나타내리라.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을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보통 육신을 가지고 영혼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준을 떠나 성령님이 임하셔서 특별한 인생을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짓고 아니면 나가서라도 건축을 하든지 또 선교를 해도 더 많은 선교를 또 이 안에서 선교사님이 나와서 정말 풀타임으로 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님 받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성령님 받고 여러분 개인이 부흥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방법이요? 재정이요? 숫자요? 그건 나중에 결과입니다. 저는 어제 시리아 안디옥에서 온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는 그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래요. 야, 그 옛날에 세워진 초대교회 교회 출신을 제가 어제 만났어요.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곳에 그렇게 교회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 교회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 예루살렘 땅 중동 땅에 가면요, 베드로가 땅을 치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예수님이 무덤이 있다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예. 도마가 있었다는 그 자리에 인도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있을 수 없는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보존되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낫을 들고 칼을 들고 곧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사단의 적진을 회파하며 물리치며 나가는 적극적이고 강한 용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다가오는 시험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기나, 이걸 어떻게 이기나 맨날 입술 까져갖고 이룩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윗처럼 골리앗을 봤을 때 이 자식 말이야, 이 까이꺼 말이야, 내가 곰도 잡았는데 니 까이꺼 말이야,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버릇한 사람은요, 시험이 와도 허허 이거 봐라 하고 이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이죠,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했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저들의 밥입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약하여도 뭐하다고 외치라, 강하다고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아멘. 따라해봅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단 성령 안에서입니다. 고집이 강하고 혈기가 강하면 그건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돌아갔던 것이 돌아옵니다. 막혔던 것이 열립니다. 약했던 자가 강해집니다. 슬픈 자가 기뻐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하기 시작할 때 되어집니다. 우리 이름 석자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나이나 형편이나 이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살고자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배가 가라앉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몸을 던질까요? 자기가 배에 갖고 있는 금은보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질까요? 아니면 금은보화를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서 자기를 살릴까요? 성령님은 받고 안 받고 하는 어떤 선물의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육체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육체입니다. 고깃덩입니다. 너무 리얼하죠?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와 다를 것이, 그 육신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였던 육신은 죽어도 숨이 끊어져도 복된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드셔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육신들은 썩어 없어질 뿐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좋은 날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뚫고서라도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애통하며 때로 금식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전부터 짐스럽게 지고 왔던 그 모든 주님 앞에 부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회개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우리에게 회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남녀가 상관이 없이 종이건 주인이건 상관이 없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주님 앞에 그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그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회복을 주시며 능력을 주신다고 하여 사오니 주여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입술을 벌려 주의 성령을 초청케 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잡아가고 회개할 때에 주의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다 태워 없애시고 주님의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변화받지 않는 삶 속에 우리가 날마다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며 슬퍼하는 자가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놀라운 역사 남녀 노소 그 어떤과 상관없이 주님은 부어주시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할 때에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사 이때를 통하여 우리의 성령의 공동체로 이제는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